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우스운데 가만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던져버리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줄을 세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심한 박해를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언젠가 이 박해도 끝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박해를 견뎠지요.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313년 2월 3일 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압수한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재산은 모두 다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돌려준다. 이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었고 이날로 기독교인의 박해는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는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부흥할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인 오늘의 비유인 가라지 비유와 연관된 논쟁이었는데요.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에 교회를 떠난 배교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박해가 끝나게 되자 다시 회개하며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배교자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에 속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상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스스로를 고백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배교자들과 반대로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죠. 실제 그 중에 얼마는 목숨을 바쳐서 순교까지 했던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배교자들을 영원히 교회에서 추방해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절대로 배교자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가라지 비유. 그들을 도나티즘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도나티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가라지 비유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알곡이고 저 배교자들은 가라지다. 저 배교자들은 심판의 날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배교자들을 포용하자는 포용파와 그리고 배교자들을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분리주의자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문제를 중재하던 우리가 잘 아시는 그 고백록을 쓰신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정리하셨냐면 교회는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므로 배교자들을 함부로 제거하여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도나티스트들은 끝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는데 이 논쟁 속에서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들이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킨 것은 너무나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배교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주신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오늘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모음장이라는 별명이 있고 예수님의 비유 7가지가 모여 있는데 그 7가지가 모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기 위해서 가라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영생,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기 전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것과 같으니,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며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이죠. 어느 농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비유가 뭐냐면요. 어느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을 믿는 좋은 크리스찬들,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기 밭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이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가라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라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라지가 그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풀이에요. 독보리라고 하는데요. 독보리. 제가 사진을 구해왔습니다. 독보리. 독보리는 잡초입니다. 독보리는 심거나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누가 심어놨는지 그냥 잘 자라요. 그 높이는 한 60cm에서 1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자라는 기간 동안 밀하고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이걸 구별해내는 게 농부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밀과 자라는 계절과 속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키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놈들이 키도 같이 자라니까 너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밀과 같이 추수를 해서 밀에다가 섞으면 그 밀가루가 엉망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독보리는 독이 있는 보리라고 하는데 이걸 먹으면 설사나 배탈이나 어지러움증, 심지어는 사람이나 동물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독보리가 골칫거리였습니다. 발견하면 바로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당시에 미운 사람들, 원수가 있으면요, 그 원수의 밭에다가 독보리 씨를 뿌렸다라는 기록이 있고 고대 로마법에는 남의 밭에 독보리를 뿌리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비유로 설명하여 백성들이 듣는데 이해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어느 수박밭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몰래 밤에 와서 수박 몇 개를 훔쳐 먹었어요. 많이 훔쳐간 것은 아니었지만 주인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 농부는 꾀를 냈지요. 어떻게 꾀를 냈냐면요, 푯말을 하나 딱 붙였어요. 뭐라 붙였냐면 지금 이 수박밭에 농약 있는 수박 한 개 있음, 그 수박은 주인만 알고 있음,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짐, 이렇게 붙여놨어요. 농부는 자신의 꾀에 감탄했습니다. 아무리 강큰 도둑이라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수박을 훔쳐먹진 않을 거다. 그 다음날 수박밭에 가보니 사인이 바뀌었, 푯말이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지금 수박밭에 농약 들어있는 수박 두 개 있음,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도둑이암. 농부는 어쩔 수가 없이, 도대체 어떤 게 동무든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수박밭을 모두 갈아엎었답니다. 농부는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냥 용서할 걸. 괜히 원수 갚으려다 더 크게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아닙니다.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종들이 밭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디서 이런 못된 가라지가 났을까? 종들이 주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건 원수가 와서 뿌렸어 라고 대답을 하시지요. 여기서 원수가 누구냐? 원수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잖아요. 세상에 악은 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악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좀 만들지 마시고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만 모여 살도록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세상엔 악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탄이, 원수 마귀 사탄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로 지금 그렇죠. 전쟁의 소식이 끊임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전쟁을 막지 않으시나? 그 처참한 전쟁을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막을 힘이 없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싸우는 거 구경하며 즐기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고민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인데요.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아멘. 하박국의 때 나라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전쟁과 폭력과 약탈이 넘쳐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은 고민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주의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박국이 했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되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세상이 전쟁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한다. 내가 하나님이면 저보다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판하시고 정의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타이밍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일꾼들은 주인에게 잡초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이 독보리의 뿌리가 밀의 옆에서 어떻게 자라냐면 그 뿌리가 밀의 뿌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서로 감겨서 자랍니다. 독보리를 뽑아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밀의 뿌리도 같이 덩달아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독보리를 잘라봐야 소용없는 게 이게 잡초라 잘라봐야 금세 다시 자라납니다. 지난주에 교회 앞에 있는 잡초를 조금 잘라줬습니다. 이번 겨울에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나면 잡초가 주차장에 가득이 자랍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잔디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 그리고 아스팔트인데 그 잡초가 그 주차장에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정말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요, 한 달에 두 번 잘라줘야 할 때도 있어요. 잡초들은 생명력이 참 놀랍습니다. 잘라도 잘라도 뽑아도 뽑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잡초들은 잘 보시면요, 잡초들이 예뻐요. 자르기가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냥 키우면 안 될까요? 키우면 안 됩니다.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왜 잡초를 없애는 줄 아십니까? 잡초를 없애지 않고 그냥 둬봤더니 논과 밭에 60%까지 잡초가 자라더래요. 잡초가 훨씬 잘 삽니다. 잡초는 밀보다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러면 밀 농사를 하는 걸까요? 잡초 농사를 하는 걸까요? 60%가 잡초인데. 일꾼들이 잡초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잡초를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잡초가 구석에서 조그만하게 불쌍하게 자라고 있으면 아이고 불쌍해라 너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텐데 잡초가 밀보다 더 잘 자라니까 잡초 때문에 밀이 안 자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들에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가라지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예수 믿고 살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가끔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며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의 답은 아주 쉽고 간단했습니다. 가만두라. 가만두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좌절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너무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당장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에 정의를 실천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가만 두라라는 답을 주세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그대로 벌을 주신다면 이 중에 살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만두심 덕분에 죄인들도 살지만 우리들도 사는 겁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들의 시계와 우리들의 달력을 보면서 조급해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말까지 이 기도 제목 분명히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 급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력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시계와 나의 달력에 따라서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하나님의 달력으로 응답이 되지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본 것은 우리들의 시계와 우리들의 달력은 틀릴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에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도 오래 참아주시고 가라지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자, 영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가 slow to anger네요. slow to anger. 사람마다 빠른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데 빠르고 어떤 사람은 뛰는 데 빠르고. 하나님께서 정말 느리신 게 있는데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게 너무나 느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쉽게 화내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갑니다. 심지어 가족도 떠나가요. 쉽게 화내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세상의 악을 가만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세상에 전쟁이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믿는 이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는 농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불의와 폭력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때때로 좌절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나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옆에 있는 가라지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고 좌절합니다. 잠시 성공하는 들풀과 같은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자부심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